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원했던 그 말씀을 듣고 원했던 반응을 보이는 분들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바람과 반대로 가는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그 요시야 시대 때 그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걸 왕 앞에서 이렇게 낭독을 하니까 왕은 자신과 그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순종의 반응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그 이후에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그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 시대 때 왕 앞에서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을 적은 책을 읽었는데 그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이게 불에 피운 하루에 말씀을 몇 장 읽으면 그것을 칼로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다 읽고 그 말씀을 다 태워버립니다. 요야김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와는 이렇게 반대의 길을 갔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바람과는 반대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반응은 복음서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의 길대로 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던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도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 그 두 그룹이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13절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죠. 아마 그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자들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 다음 절인 14절에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것과는 반대의 반응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이 추석 명절 연휴인데도 한 해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온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물론 그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비유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얘기해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논쟁이 이 해석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번쯤 읽어 이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 보면 이 비유를 읽을 때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비유가 오늘 비유입니다.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이렇게 지혜롭다고 칭찬을 해요.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어떻게 청지기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는데 주인이 칭찬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은 그냥 적힌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로 나가셔야 돼요. 첫 번째 보면 청지기의 잘못이 있는데 청지기의 잘못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겁니다. 청지기의 잘못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겁니다. 부자 주인에게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잘못을 하고 있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청지기의 잘못은 청지기의 소유가 자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을까요? 이 낭비하다란 동사는 그 16장 바로 전장이 15장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이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써버릴 때 나오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재산을 낭비했다. 그때 쓰인 단어와 동일합니다. 청지기가 그렇게 낭비한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주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주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맡겨줬는데 그것을 주인이 결산할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청지기는 자기가 그 소유의 주인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청지기가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은 자기가 그 소유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착각, 청지기의 착각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것입니까? 예, 내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날이 오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것이 밝혀집니다.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게 동양에서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죽고 나서 입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인간이 아무것도 죽고 나서는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청지기라고 합니다.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오늘 이 비유에 나온 청지기의 착각이 우리의 착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 세상을 사는 지혜로운 크리스천이 되길 원하면서 권면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아무렇게나 낭비하지 마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의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은 끝이 다가오는 것을 그는 대비했습니다. 청지기가 지혜로웠던 건 뭐냐면 끝이 다가오는 것을 대비했습니다. 주인의 것을 낭비하던 청지기에게 결국 끝이 찾아왔어요.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그 소유를 낭비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는 거죠. 하지만 청지기는 그 주인이 하던 일을 정리해서 그 장부를 주인에게 제출할 수 있는 그 잠깐의 청지기를 일을 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장부를 제출하면 자신의 청지기직이 끝나는 것이죠. 이 청지기는 드디어 이때 이제 자신의 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지기직을 마무리하고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는 결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불러서 일정의 거래를 합니다.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그 빚을 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요. 6절에 보면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 그 장부에 50이라고 쓰고 50말을 감해 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밀 100석 빚진 자에게 와서 장부에 80이라고 쓰고 20석을 감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러한 청지기의 행동을 주인이 칭찬을 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청지기 비유가 어려운 건 이 8절 때문입니다. 8절. 예.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손해를 지금 입혔잖아요. 근데 주인이 이렇게 칭찬하는 걸,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왜 주인이 칭찬했을까? 이것에 대한 신학자들마다 책을 읽어보면 저마다의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연구하시는 분들도 해석이 다 다른데 우리라고 이 주인이 어떻게 칭찬했을까라는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 해석을 세 가지 정도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한 정리를 해봤어요.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학자의 주된 의견은 주인의 칭찬이 청지기의 모든 행동을 칭찬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 주인은 여전히 청지기를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인정해요. 근데 그 주인이 칭찬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고 그 이후에 한 행동이 너무 지혜로워서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청지기가 한 행동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깎아줌을 통해서 그가 한 잘한 행동이 있죠. 주인의 명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주인이 빚진 자들이 보기에는 자비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나중에 주인이 그 사실을 아는 날이 오면 주인의 자비로 인해서 자신을 은혜를 입지 않을까 기대함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타당한 해석이 될 수 있죠. 두 번째 신학자들의 의견은 청지기가 이 장부에서 감면해 준 거는 주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청지기가 받을 이자 수익에 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얘기하면서 청지기가 공제해 준 것은 주인의 원금이나 주인이 받을 돈이 아니라 장부에 숨겨진 청지기에게 돌아갈 이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청지기 직을 수행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돌아갈 이익을 이렇게 재해줌을 통해서 나중에 그 채무자들이 그 재해준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보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싸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 그 8절에서 말씀하신 주인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주인이 그 청지기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해요. 7절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고 8절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청지기의 주인이 그렇게 돼버리면 청지기의 주인은 청지기 된 평가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 신학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8절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까지는 예수님이 청지기의 비유를 한 것이고 8절부터는 예수님이 그것을 해석하면서 제자들에게 준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크게 세 가지 해석이에요. 이 외에도 해석이 많이 있는데 뭐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뭐가 맞는지는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한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뭐냐면 자신이 청지기 직을 내려놓을 때 이후의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청지기를 맡고 있을 때 지금 그것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일을 이제 청지기 직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후의 일을 지금 자기가 청지기 직을 맡고 있는 그 잠시 사이에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청지기 직을 내려놓을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생각하긴 싫지만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죽음이 1년 후에 정확하게 1년 후에 찾아온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고 결산할 날이 찾아온다는 것이 성경에서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 불의한 청지기 같이 낭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돌이키면 됩니다. 행동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훈과 결론은 이것입니다. 끝이 다가옴을 준비하는 지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냐, 친구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8절에 이 주인이 누군지는 신학자들이 약간 애매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9절은 이 말씀을 얘기하는 분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이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준비하는 지혜로 무엇을 할 것을 얘기하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그 친구를 사귀면 우리가 재물이 없어질 때 우리가 청지기일 때 사귄 그 친구가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오늘 비유해서 얘기하는 불의한 재물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2절에는 남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저는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큰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되게 작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절에 남의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친구를 사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을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교훈의 결론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청지기로 살면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재물을 다른 말로 하면 돈으로 바꿀 수 있죠. 하나님과 돈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돈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실 겁니까? 돈을 섬기실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얘기, 이 13절에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서 지금 것을 맡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인의 뜻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게 비슷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임금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양들이 우리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 섬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신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세상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지상대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셨죠. 그 명령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섬겨야 됨을 성경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섬기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이고,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섬김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청지기 직을 마무리할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아시고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블레싱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블레싱 축제가 늘 될 때쯤이면 제가 이제 저는 꾸었던 꿈이 늘 생각납니다. 그 코로나 이전에 제가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제가 목자 모임 때는 그럴 때 가끔씩 얘기 들었는데, 꿈에서 제가 어떤 버스를 타고 이 길을 쭉 가고 있었어요. 근데 꿈 얘기예요. 예, 버스에서 갑자기 버스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스가 왜 멈출까 이렇게 앞을 쳐다보니까 이 버스 앞쪽에 땅이 이렇게 내려앉아서 길이 없어진 겁니다. 원래 길이 있었는데 그 앞에 땅이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길이 없어서 버스가 멈춘 거예요. 근데 그 땅의 꺼짐이 계속 우리 쪽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버스에 탄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망을 갔는데 제가 이렇게 도망가는 땅이 꺼지는 쪽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계속 도망을 갔는데 땅은 계속해서 꺼지고 있었어요. 마치 그 영화에 이 지구 멸망의 날에 나오면 이게 땅이 막 꺼지는 그런 것을 꿈에서 봤습니다. 근데 도망가다가 결국 도달한 곳이 어디였냐면 이 반대편에 이 바다가 보이는 낭떠러지였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맞은편 바다를 자세히 보니까 그 이 석유 시추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찾았는데 이런 석유 시추선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기는 이렇게 안전할 것 같았어요. 거기로 도망가면 되는데. 근데 그 시추선 위에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이렇게 웃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과 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었냐면 제가 이렇게 손을 뻗고 그 사람이 손을 이렇게 뻗어주면 그 손을 잡고 건너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꿈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손을 뻗고 그 사람이 뻗어주면 건너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그 속에서 이렇게 하나를 꺼내줬는데 그게 뭐였냐면 CD였습니다. CD. 그 예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 블레싱 초대 선물로 그 기름이나 소금을 판매하는데 예전에는 그 앨범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CD. 블레싱 CD.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게 저희 블레싱 초대 선물로 판매했던 그 CD였어요. 예. 그걸 들고 있으면서 저를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CD를 보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꿈에서. 아, 저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막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나를 지금 살려줄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후에 그 사람이 이게 손을 뻗어주니까 그 손을 붙잡고 제가 이렇게 건너갈 때 꿈을 깼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진짜 꿨어요, 이 꿈을.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살린 영혼이 내가 언젠가 그 재물이 사라지는 날 내가 이 세상을 마지막 마무리할 때 세상의 마지막 때 나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린 그 영혼이 나를 살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영혼을 살리시고 세상을 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리는 그 영혼이 또한 나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침체가 찾아오는 것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기 때문인 거예요. 원래 주인의 뜻은 다른 영혼을 살리는 건데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원래 목적대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섬기시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랑과 그 복음 전도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또 그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청지기임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언젠가 호흡을 가져가는 하나님께서 호흡을 가져가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가 되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영혼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오늘 주신 하루를 그냥 아무렇게나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